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7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거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구절이 바로 전에 있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에 대한 이 부활주일 메시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했죠. 오늘 보면 우리도 살아서 믿고 있는 우리들 역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한 주간 동안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시고 사셨습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고 괜히 숨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똑같이 아멘합니다. 27절에서 그러죠.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합니다. 과연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오늘은 아니라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문을 그 동굴 문을 열라고 하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될 일 왜 자꾸 이렇게 힘을 쓰시려고 합니까?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마르다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언제 보통 눈물을 흘리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고통을 느낄 때 우리의 몸에 어떤 아픔이 찾아오면 외부의 고통으로 인하여 통증이 있게 되면 그 통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통증 때문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나와 연관되었다고 얘기할 때 속에서 억울함 때문에 복장이 터져서 눈물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탄식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은 그냥 눈에서 흘리는 눈물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젊을 때는 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요 사이에는 갱년기라고 그러던데 조금만 슬픈 일만 있어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좀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4월 16일이 세월호 이제 6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눈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이 흘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 진행 과정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유대 땅 이곳에 같이 지금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마르다를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쫓아나옵니다. 물론 같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무덤으로 가는 줄 생각하고 갔지만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울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좀 전에 마리다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녀는 울고 있을까요? 물론 그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기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걸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탄식, 그런 안타까움, 그런 모든 마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5절에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5절은 정말로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십니다. 왜 우셨고 어떤 일로 우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 우셨는지 그 내용이 되고 있는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절 33절에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 하는데 옛날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개정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슬퍼서만이 아니라 이 통분이라는 것은 원통하고 분함이에요. 헬라어 단어로는 엠브리오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화남, 분노, 분노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 행동의 일환으로 슬픈 것,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안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울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서 슬퍼서 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내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통하다는 것이 제가 한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상태, 슬퍼서 울부짖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냥 슬퍼서만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설명하자면 화를 내시는 분한 것, 분노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슬픔이 슬퍼서 지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거라면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녀의 삶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똑같이 마리아도 마르다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변치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답답하셔서 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하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진 제대로 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찔리시죠? 저도 찔리는데. 우리의 불신앙은 사실 마르다의 불신앙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드냐 하시냐고 삿대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아 내가 불신앙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스스로 돌아봐야겠다. 나쁘지 않죠. 적용점도 있고. 그런데 본문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대로면 해석이 옳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를 부르신다. 가서 보자. 그래서 그냥 마리아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똑같이 마르다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감정의 표현들을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화를 내고 분노하시면서 우신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불신앙 때문에 분을 못 이겨서 분을 내시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왜 그녀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냐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왜 너는 아직도 이것을 못 믿니?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가 어디 있니?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불신앙 때문에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화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볼 수 있는 상황이 보면 우리는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우셨다. 그래서 분노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분노했다면 마리아가 운 것에 예수님께서 분을 못 이겨서 우신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같이 슬퍼하면 되지 뭐하러 분을 내시냐 말이에요. 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왜 분을 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든 사건을 볼 때 시작부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요단강 저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출애굽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왔던 것과 똑같은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적, 여리고성이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열두 제자와 함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 앞에 맞닥뜨리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통하고 분노하신 이유가 그들의 불신앙이나 마리아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모두를 그렇게 불신앙에 반응하게 하고 그렇게 슬픔의 눈물에 잠기게 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없게 하는 그 진정한 원수, 진정한 대적, 바로 그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 그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리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대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앞을 막고 서 있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인데요.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가 분명히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이 분노가 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슬퍼하게 하는 그 죽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시고 그 죽음이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 15장 54절과 56절입니다. 그 한 장 뒤에 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 자기의 원수로 말하고 이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여 이 사망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 사망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원수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원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든 이 상황이 원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펴지 못하고 있는 내 경제력이, 아니면 건강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내 이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됩니까? 코로나19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를 걱정하게 하고 정말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게 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냐면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넌 죽을 거야. 넌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라는 그 위협하는 사탄의 무기. 그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시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떨게 하는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겪어야 될 마지막의 죽음, 그 위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분노로 끝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죽음을 보시고 아 그래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겨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세력을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힘대로 살려는 그 탕자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또한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아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많은 상처들, 슬픔들,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을 주님께서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음의 무서움이라는 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냥 생명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두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무섭다고 느껴진 것이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바로 이틀 전에 아버님을 뵙고 한국에서 뵙고 미국에 왔는데 이틀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야,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목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전도가 유망하고 아주 창창했던 젊은 한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인간만큼 허무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은 지금 서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좌절을 이해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죽음 때문에,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었다면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눈물이 진정으로 원망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그 죽음 앞에서 분노하시고 슬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가끔씩 몸부림치며 애통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인생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함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단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동생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과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날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내 인생 운이 나빠서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 내 인생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는 거지,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결심이 약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원인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결심이 약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린 다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 하나하나를,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인격 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주님은 지금 마리아와 함께 우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만 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따라갔던 많은 유대인들도 울고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도 그걸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우는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56편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6편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만 볼 텐데요. 이 시에 표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쫓기고 도망가다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때 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같이 한번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아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원수 같던 다윗을 잡은 거죠. 다윗은 그 블레셋에 잡혀가서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괜시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가서 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엄청 두들겨 맞았던 것 같아요. 1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갈 곳이 없던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용맹했었습니다. 그 용맹함도 잃어버리고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였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방황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세어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우리의 이 방황이 어디 사실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적이야. 우리 마음대로 항상 살았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조금 못하면 아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게으르게 만드셨을까? 아유 그냥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나한테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다른 사람과 난 다르니까 난 요만큼만 해도 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황하는 것을 세고 계신 분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방황을 다 세고 계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방황하는 동안 아파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마리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인생이, 아니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기뻤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정말로 평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내세우시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쉴 때까지 그런 평안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들, 그 방황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그 인생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녀의 눈물을 주님은 자신의 병에 담으십니다. 우리의 그 방황하며 흘렸던 많은 눈물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인데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옮겨가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거룩과 의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지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격리되어 있고 때로는 병과 싸워야 하는 전 세계 많은 이들,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의 고통을 주님은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육체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역시 믿음이 없기로는 마찬가지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죽은 나사로와 같고 믿음이 전혀 없는 마르다와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조금씩 늙어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매일 점점 힘이 빠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까?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비참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정말로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죽은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우리의 본 모습을 정말로 바르게 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 앞에 지금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처럼 우리 앞에 주님이 서십니다. 내 문제로, 내 연약함으로 항상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 앞에 주님이 서십니다.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서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되신다면,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눈물을 주님은 자신의 병에 담으시고 계십니다. 내 불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슬픔과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걸로 나를 찌르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좌절로, 너의 아픔으로, 너의 죽음을 그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나의 병에 담겠노라. 주님은 내 인생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그 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혼자 아파한 것이 아니란다. 너 혼자 눈물 흘린 것이 아니란다. 나도 너와 함께 아파했고 나도 너와 함께 눈물을 흘렸단다. 그리고 그 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으셔서 마지막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 죽음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의 죽음이 되셔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비록 우리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담아 주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 비참함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이 걱정되어서 울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은 죄와 싸우려는 그 다짐의 눈물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눈물 흘린 것으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눈물을 담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부활이기에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당장 세상은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찍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대도 넌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슬픔과 나의 비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눈물을 이겨내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목놓아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좌절, 그 죽음의 고통을 주님의 눈물에 담아 섞어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라. 나와 함께 이 승리를 경험하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진짜 첫 열매는 나사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승리의 부활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다면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이 되어주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새로운 생명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 왜 이럴까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우는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 성도를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게 해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눈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흘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